우선 속건제의 이 특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말로 죄책, 책임, 보상의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의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박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모르고 긁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차에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말 한마디 하고 그냥 휙 하면은 모든 게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 상대방 차에 손해를 끼친 만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긁어서 흔적이 남았다면은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중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배상을 해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올 때였는데 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퍽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뒤에서 제가 차 문을 여는 순간 이 자전거가 다가오다가 이차 문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이 제가 연 문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나가보니까 자전거는 쓰러져 있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경상도 말로 난닝구라 그러잖아요. 난닝구를 축 늘어진 난닝구를 입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이 길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아이고 이러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심하게 박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이 문에 박은 건데 거의 너무 너무 심하게 이렇게 거의 아이고야 아이고 이러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몰려들면서 중국에 가면은 자기 자신 주변에 거의 한 100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새카맣게 막 몰려와서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더막 길에 누우면서 아이쿠야 아이쿠야 이러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내리더니 그 할아버지를 부축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 택시 기사가 이 할아버지가 다쳤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300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5만 원 되는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택시 기사가 자기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택시 문에 부딪혔으니까 자기도 손해 봤으니까 자기한테 100원, 할아버지한테 200원, 그렇게 300원을 달라는 겁니다. 야, 이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 막 구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막 쓰러져 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200원을 할아버지에게 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던 그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는 100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잘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택시 기사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피해를 끼쳤고 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속건제가 좀 엉뚱할 수 있지만은 속건제가 바로 이런 성격입니다. 이 보상과 배상의 성격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상대방에게 손실과 피해를 입힌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런 속건제의 이 보상의 성격 외에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경우 제물 어떤 것을 드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설교 중에 들었는데 잘 기억 못 하시겠죠?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딱한 종류, 숫양 한 종류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본문을 읽어봤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은 딱 한 종류입니다. 숫양 한 종류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를 다른 제사와 구분되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다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물건, 재산의 피해를 입혔다면 물건을 다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렇게 보상의 성격, 그리고 재물의 종류, 그리고 보상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제사와 분명히 구분되는 이 제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1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누구든지로 시작해서 마지막 7절에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종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속건제를 드리는 이 경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속건제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교훈들을 발견하여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 범죄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단수로 쓰여질 때는 성소, 거룩함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복수로 쓰여질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복수로 쓰여질 때 코디심이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제사장에게 가져온 예물들, 물건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 성물, 예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성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리고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값을 각각 달리해서 매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결심하고 바칠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태생, 처음 태어난 짐승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들, 그리고 십일조 이런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인 겁니다. 이거 외에도 성소에 제사장에게만 바치는 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성물인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성물들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또 제사장들만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었을 경우 범죄한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집과 밭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바치겠다고 했는데 결심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바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한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뭐가 있습니까? 십일조, 또 초태생, 처음 난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재산을 가로채서 하나님에게 피해와 손실을 입힌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 피해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를, 배상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드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 정의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 몇 권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 그리고 요즘에 나온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은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과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하는 이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이 예전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돈으로 계산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마음대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이것이 물질화되고 그리고 시장화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이클 샌델 책을 읽으면서 비록 이 책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먹은 것은 다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경우는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모든 것을 위탁받아가지고 잠시 사용하고 있는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착각하고 막 설쳐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가지려고 하고 돈 내는 거라면 다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까지도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호와의 계명, 명령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지 중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지 중에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할 때, 즉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한 부분, 한 개를 범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겼을 당시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마음속에 죄를 지었다는 이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양심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아마 전일 겁니다. 전에 저희 집 옆에 조그만한 이 가게가, 구명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전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편의점과 같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곳이 두 개인데 만화빵이랑 전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참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빵에는 볼 수 있는 만화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전빵에는 맛있는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을 돈만 있으면 마음껏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형과 같이 과자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전빵에 들어가면은 주인 몰래 과자 몇 개 좀 더 가지고 나오자. 옷 속에 집어넣으면은 몰라. 그래서 형이랑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들어가자마자 다른 곳으로, 각각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막 과자를 고른 척 합니다. 그래야지 이 주인의 시선을 이렇게 막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막 고른 척 하면서 구석에 가서 몰래 과자 몇 개를 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제일 싼 과자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옷 속에 있는 과자를 꺼내면서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성공했어. 과자야, 과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좀 재밌다, 뭐 짜릿하다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 한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일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막 얼굴이 막 후끈거리고 양심이 막 찔립니다.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주인집 아저씨는 분명히 내가 훔친 거 알았을 건데 옆집 아저씨니까, 옆집 애가 저러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양심이 찔리고 막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본인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물건을 만졌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부정한 가운데 물건을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속건제를 드리자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수량을 가져오자니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손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입 꼭 다물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양심을 통해서 또 죄책감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분명한 죄의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허물은 허물이고 분명한 죄의 결과인 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지 않는 삶을 사는 거, 뭐 당당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다 틀어봐라. 나한테 뭔지 나나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세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 물질적인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또 뭐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몇 달, 며칠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사실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돈이나 물건들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물건, 돈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법적인 근거 자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맡기니까 또 이웃에게 맡기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건을 맡겼던 친구 또 이웃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맡겼던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맡긴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전당물을 달라고 했는데 모른다. 내한테 언제 그런 거 줬느냐? 증거 있으면 내봐라.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강도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내 것인 것처럼 빼앗아서 착취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길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물건의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길에서 주운 물건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물건을 습득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물건 준 적 없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범죄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는 겁니까? 6절을 보면은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면 속건 제물을 바로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훔친 거, 착취한 거, 맡은 거, 이런 물건,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다 되돌려줘라. 주인한테 다 되돌려줘라.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려준 본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20%의 추가 금액을 더해서 물건의 주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가 와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낸 경우는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고 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차를 수리해서 원래 사고 나기 전으로 다 고쳐놓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상의 개념은 뭐냐면은 원상복구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경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원상복구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상복구는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20%의 피해보상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해줘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수당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상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화해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모습 보여라.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방과 화해해라. 그리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혀 갈라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보험제도 보면 제가 뭐 보험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사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보상을 해주면서도 사실 그렇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또 뭐 기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있어도 병원에 한 번 안 찾아가고 또 얼굴 한 번 안 비춰줘도 사실 뭐 별로 미안하거나 서로 아쉬울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경우와 같이 되돌려줄 것 다 되돌려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주면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로 미안해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하고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갔던 그 모든 관계들을 철저하게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원상복구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차 고쳐줬으면 됐지. 병원비 다 물어줬으면 됐지. 갚아줬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처리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철저한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 삭개오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착취하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은 네 배의 값을 갚겠습니다. 네 배의 값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피해를 끼친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역사가 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끼쳤던 죄, 도둑질하고 속이고 훔치고 또 숨겨졌던 죄들을 다 드러내고 또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회 중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길선주 장로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친구의 재산 미망인의 돈 100달러를 가로챘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그 100달러의 돈을 죽은 친구의 미망인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폭탄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친구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가? 근데 그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겁니다. 한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한국 요리사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국 요리사가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번 선교사님을 속여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이 다 뭐냐면은 선교사님을 속여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 초기 선교사들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거죠. 그리고 이 요리사가 자신의 집을 다 팔아서 선교사에게 자신이 이제껏 속여왔던 그 모든 재산 다 갚아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선교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땅을 좀 구해주십시오. 잘 모르니까 땅을 대신 좀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합당한 땅을 구했습니다. 80달러밖에 되지 않는 이 땅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에게 팔 때는 500달러라고 속여서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다 팔아서 나머지 420달러를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과 물건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해서 얻은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갚아주려는 노력이 있었을 때 1907년 평양에서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 죄로 인해 피해를 끼치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철저하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오해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제대로 서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는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냉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피해주고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끝났다. 용서받았으면 끝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만큼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상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하나님, 교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잘못하고 피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작은 부분으로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교회,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못되게 대하냐? 우리들보다 더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린 것을 중단하고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2절 전반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범죄들을 설명하면서 6장 2절 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말 뜻이 뭡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고 전당문을 속이고 자기가 가지고 돈 떼먹고 착취하고 이런 물건 자기가 몰래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이 모든 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친척에게 잘못해서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 있습니까?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 내 남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개의 경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속건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속건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내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